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전에는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이 그는 누구냐 하면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거기에 바울이 사울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서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15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괴수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첫째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서 내가 첫째 가는 사람이다. 나보고 둘째 가라고 하면 내가 서럽다. 내가 첫째 가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참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만은 그러나 부끄러운 고백은 아니에요. 바울은 참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평생 신앙 간증이기도 하고 승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께서 자신을 신임하고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수많은 박해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요 이 성경 기록할 때 감옥에 있습니다. 또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현재 환경을 생각해보면은 바울은 불평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 불평할 것을 극복하고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아 이거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환경을 우리가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불평의 눈으로 불만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감사로 보게 되면은 감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 괜히 저에게 직분 주셔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네요.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 주심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직분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은 아이고 저 사람 말이 어눌하다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사도가 아니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을 하니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로 해석할 때에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더 잘생겼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뭐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면에서 내가 좀 더 우월하고 더 나음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해석에 따른 감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그걸 불평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해석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좀 더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잘못해서 부모가 매를 한 대 때리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잘 되도록 이렇게 나에게 사랑의 매를 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의 관점을 바꾸면 불평보다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고 하죠. 이건 영적인 감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또 지금 고통과 아픔이 있던 간에 불구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하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 이건 바로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바로 이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가 그 참 착한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박수치고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복음 때문에 사도 직분을 행하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불행과 현재의 모습과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직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좋지 않은 것만 다 기억을 하고 그냥 앙심을 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그 베푸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임을 했습니까? 돈궤를 가룟유다에게 맡기고 그만큼 신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먹는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 주간지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스캇이라는 미국 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고 아내가 좀 예뻤어요. 바탕이 좀 예뻐가지고 야 우리 아내 조금 꾸며가지고 저 미세스 아메리카 선발대에 보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미세스 아메리카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눈도 예쁘지만 조금 더 예쁘게 코도 조금 더 멋있게 그리고 치아도 더 가지런하게 그리고 가슴도 조금 더 나오게 이 성형 수술을 잘 해줬습니다. 10만 불을 들여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선발대 나갔는데요. 이분이 미세스 아메리카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 보니까 시원찮거든요. 남편 버리고 돈 많은 백만 장자를 만나서 재혼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 깨지고 돈 깨지고.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마지막 밑에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의 남편들이여, 아내가 미인이기만을 바라는 허황된 꿈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10만불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분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번듯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신앙에 좋은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로 15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회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바울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보시면은요, 정말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뭐가 있었냐면 그 마음속에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참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직분을 받아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식의 결핍,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개 숙이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실 말이죠, 우리가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이 그래 너 죄인 맞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화를 내잖아요.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이 그래 너 죄인이야 그러면 막 성질내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다 깊은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또 직분까지 주시니,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 어려울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도 거기에 포로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출세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 때, 그리고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이런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이 나라가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내 정권에서 그 밑에서 총리를 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지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일이 그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느라.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스스로 똑똑해서 그 해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가 보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얼마나 참 비유가 리얼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괴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가 목사도 아니지만은 이런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를 모르는 사람, 미련한 그 마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엘레 있을 때에 성비던 교회 그 의사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들이 늘 만나면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병원에서 환자들 오면은 잘 치료해주면은 갈 때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대요. 그리고 가서 얼마 있으면은 혹시 뭐 부작용 없는가 뭐 잘못된 거 없는가 그래서 의사들을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요 보험이 우리 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혹시 환자들이 수술하면은 그걸 커버해야 되니까.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죠. 웰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뭘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불평을 하느냐 감사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감옥이든 수도원이든 식사 잠자리 비슷하지만은 감옥에서는 늘 불평하고 그러나 수도원에서는 그것도 주심을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지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감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의 근본적인 죄가 감사가 없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토스톰이 좋은 환경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닙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살아서 겪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 크리스토스톰은 초대 교부이면서 설교자이면서 주회가이면서 아주 신학자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늘 설교할 때마다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 그들의 사치와 인색함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원수들이, 적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특히 동로마 황제의 그 부인 황후가 반대를 하고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의 부인이 도끼를 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권에 아부하는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인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유배지를 떠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로 가다가 길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AD 407년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독사 토 데오 판톤 에네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독사 영광 토 데오 하나님에게 판톤 에네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권력자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그랬지만은 길거리에서 죽어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지 31년 후에 438년에 명예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크리소스톰은요 성경을 다 암송할 정도로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1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황제가 그를 불러다가 너 복음 전하는 거 그만두라고, 예수 믿는 거 그만두라고 박해를 합니다. 그때에 절대로 뭐 거기에다가 굴복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황제가 저 그리스도스놈을 잡아서 저 감옥에 독방에 쳐넣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이고 황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독방에 넣어놓으면요 혼자서 기도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황제가 그러면 저 악한 죄수들이 있는 그 우글우글거리는 그 방으로 집어넣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또 신하들이 아유 그거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전도해서 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냥 당장 목 불러다가 목을 쳐라 그랬더니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순교하는 건데 지금 목을 치면은 그 사람 순교자가 되니까 그거 안 됩니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막 성기를 내면서 그럼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막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요한네스입니다. 요한네스인데 헬라말로 황금 입을 뜻하는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원래 요한네스예요. 그런데 그 이름 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황금 입이라고 하는 이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줄여서 크리소스톰이죠. 이 말을 그 사람의 본명인 줄 알아요. 원래는 별명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완벽하게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말씀에 근거한 거니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입은 바로 황금입이다.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박해를 받고 유배를 다니다가 길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손해본 적 있으십니까? 일부분을 잃었다면 그 나머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 다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손과 발을 다쳤다면 그래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 감사하십시오. 이런 목이 부러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에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이 부러지면 못 살죠. 그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참 성숙한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불쑥 오더니만은 향유를,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칭찬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드렸겠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 모이라, 보이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막 그 말씀을 볼 때에 아마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 아홉 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 왜 이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여기 구원은 그 사람의 영혼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감사 한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병의 치유함을 받게 되고 또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나름대로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 오늘 바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전에는 포행자요, 박해자요, 그 말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서 나를 충성되어 여겨서 내가 이런 사도의 직분을,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죄의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